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어려움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흘러넘쳐 우리의 삶에까지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위로도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의 삶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쉬움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참을성 있게 견뎌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나누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위로도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힘에 부치는 어려움에 짓눌려서 살아날 희망마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그분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으니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처신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의 양심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도 솔직하게 쓰는 것이어서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나 언젠가는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믿어주리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배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먼저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볼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런 계획을 별 생각 없이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나도 예와 아니요를 한 입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맹세합니다만 여러분에게 내 말은 결코 예인 동시에 아니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라와 디모데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언제나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당신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로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시리라는 보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증인이 되셔서 내가 하려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심한 꾸지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일일이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잃어봤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깊은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에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제51장.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치고 네부카마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로 키지라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키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켜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러 죽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황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했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빌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빌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여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오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너는 나의 철퇴요 나의 무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문민족을 산산히 부수고 문나라를 멸망시켰다. 나는 너를 시켜서 말과 기병들을 산산히 부수고 병거와 병거들을 산산히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남자와 여자를 산산히 부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도 산산히 부수고 처녀와 총각도 산산히 부수었다. 나는 너를 시켜서 목자와 양떼도 산산히 부수고 농부와 소도 산산히 부수고 총독과 지방장관들도 산산히 부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러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항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온 땅에 공격신호 깃발을 올려라. 만방에 나팔을 불어서 바빌로니아를 치는 싸움에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라.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나라들을 불러다가 바빌로니아를 쳐라. 너희는 바빌로니아를 칠 사령관을 세우고 군마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오게 하여라. 너희는 세상 만민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메대의 왕들과 그 땅의 총독들과 모든 지방 장관과 그들이 지배하는 모든 속국들을 동원하여 바빌로니아를 쳐라.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바빌로니아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산성에 들어앉아 있다. 그들은 힘이 빠져서 여인들처럼 되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집들은 불에 타고 성문의 빗장들도 부러졌다. 보발꾼과 보발꾼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고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를 이어 달려가서 바빌로니아 왕에게 왕의 도성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한다. 각 나라들도 점령되었으며 갈대밭도 불에 탔으며 구린들은 겁에 질려 있다고 보고한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의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빙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빌로니아에게 갚아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바빌로니아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산들도 말려버리겠다. 그러면 바빌로니아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여우 때의 구렬이 되어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참혹한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서 빈정거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모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어미 사자에게 매달리는 새끼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목이 타고 배가 고플 때 나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어린 양처럼 수당이나 숫염소처럼 도살장으로 끌고 가겠다. 어쩌다가 새싹이 함락되었는가? 어쩌다가 온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복되었는가? 어쩌다가 바빌론이 세상 만민 앞에서 참혹한 형상을 보이게 되었는가? 바빌론으로 바닷물이 밀려오고 요란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바빌론이 잠기고 말았구나. 성읍들이 황무지로 변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땅이 되었구나. 아무도 살 수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되었구나. 내가 직접 바빌로니아 신 벨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삼켰던 것을 그의 입으로 토하여 내게 하겠다. 문민족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들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도성의 성벽이 무너졌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날이 다가왔다. 그날에 온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칼에 찔려 죽은 모든 사람이 그 한가운데 널려 있을 것이다. 바빌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녘에서 밀려올 것이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의 파멸을 보며 기뻐서 노래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때문에 칼에 죽은 것과 같이 이제는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칼로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이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너희는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온 나라에서 칼에 찔린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이 비록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 자기 요새를 쌓아놓는다 하여도 내가 파괴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부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파멸을 탄식하는 통곡이 들려온다. 참으로 주님께서 바빌론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떠드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신다. 그 대적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공격한다. 바빌론을 파괴하는 자가 바빌론으로 쳐들어오니 바빌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주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들까지 술에 취하게 하여 그들을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왕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바빌론 도성의 두꺼운 성벽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높은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문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다. 이것은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아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에 갈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보좌관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빌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석보좌관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책에 돌을 하나 매달아서 유프라데스 강물에 던지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주님 머리 나를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훈련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사람들과의 경계를 규정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힘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늘 순종이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닌 까닭에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순종이 어려울 때 복종을 연습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법 없는 자들과 같이 자의적이고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인 채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단지 우리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보장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불순종은 용인하셔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은 데서 보는데 하나님의 법궤 운반과 웃사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에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민수기 4장 15절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직 쓰지 않은 수레에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법궤가 넘어지려 하자 웃사가 그것을 손으로 만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사람은 항상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이해하실 거야. 상황이 요구하니까 이번만은 이외로 봐주실 거야. 이것이 사실이라면 웃사가 죽을 리 없습니다. 신앙은 사람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대한 견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런 것에서도 혼란치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으로부터 반대로 이끄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음의 것들을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요한일서의 이 앞의 부분들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그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이것을 교훈합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얻고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3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나 오늘날의 지식인들에게서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한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너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원칙에서 지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교훈에서 벗어나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붉은 신호등으로 작동하고 그것에 따라 삶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말씀 중심으로 위선을 막아줍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위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을 때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헬라어의 휘포크리테스, 위선자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말 그대로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선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의 정죄를 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방지해 줍니다. 즉 진실되게 지키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말은 진실로 들려지고 정말이야 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속에서 온전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그의 대리자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시면서 세상이 주님의 제자됨을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을 일러주셨습니다. 결코 감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로만 떠벌리고 나서 제멋대로 살았다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6절이라고 고소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만 그들을 사기꾼들로 알았을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기도인이라고 선언했다면 기도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 9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그 추종자라고 하는 우리도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당연히 합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편리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게 우리를 잡아당기는 많은 요소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해야 한다거나 공식 예배나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주님의 당부를 여러모로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순종된다면 전적인 순종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이신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범사에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순종, 불순종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이중적인 위선을 막아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주고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위대한 격려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바나바 외에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에 착한 사람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의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지인 회당, 곧 시나고그 공동체로부터 축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처럼 그는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당시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후에 그가 개종하고 예수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쉬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의 인정을 받던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저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후에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과 함께 마가 요한이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는지 중간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한 그가 믿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한때 실수를 저질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6절에서 솔로몬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필요했고 마가 요한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바나바를 가르쳐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